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2장.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들어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룩고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여라. 감추어진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은 모두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말한 것을 사람들이 밝은 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속삭인 말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나의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를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버릴 고난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작은 참새 다섯 마리가 겨우 동전 두잎에 팔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다 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내가 말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다고 시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가 자기의 사람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거슬려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통치자들과 높은 관리들 앞으로 끌어갈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제게도 나누어 주라고 제 형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를 내 아버지의 재산을 너희 두 형제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늘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경계하여라. 사람의 목숨은 그가 가진 많은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부자가 자기 밭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였다. 곡식을 다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옳지. 이러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 그리고 새 곡간에 곡식과 값 나가는 것들을 다 넣어두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면 내 자신에게 앞으로 몇 년 동안 쓰고도 남을 값진 것들을 곡간에 가득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는다. 그러니 내가 쓰려고 마련해 놓은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산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삶에는 음식이나 옷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까마귀들을 보아라. 까마귀들은 곡식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집이나 곳간에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살펴 주신다.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함으로써 목숨을 단 한 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작은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힘써 일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이 꽃 하나만큼도 잘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위해 애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불어 받게 될 것이다. 내 어린 양들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둔 너희의 보물은 도둑들도 훔쳐가지 못하고 존벌레도 먹지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 마련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옷을 갖추어 입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어라. 그들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얼른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앞치마를 걸치고 종들을 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거나 좀 더 늦게 오더라도 종들의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올지 알면 그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믿음직한 관리인이겠느냐?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에 나누어 주는 일을 맡길 만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틀림없이 그 종에게 자기 재산을 모두 맡겨 관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을 맡긴 그 종이 주인님이 그리 쉬이 돌아오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여 다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나를 보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주인은 그 악한 종의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그 종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다른 종들과 함께 내쫓을 것이다. 주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인이 바라는 것을 해드리려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종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한 종은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려고 왔다. 그 불이 벌써 타오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큰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너희는 내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세상이 갈라져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가족이 다섯 사람이면 세 사람은 나를 따르고 두 사람은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니면 두 사람이 나를 따르고 세 사람이 나를 반대하여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들이 모두 갈라져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어머니가 딸과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맞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서쪽에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곧 폭풍우가 오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비가 내린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너희는 오늘은 덥겠구나 하고 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재판소로 가는 길이면 재판소에 닿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넘겨주고 간수는 너를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내가 빚진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When I see the blood, compassion, oh boundless love. Jesus hath power, Jesus is true. All who obey are saved from the storm. Oh, he will pass over you.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모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러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루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룸메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테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요정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여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내가
요한 3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말년의 사도 요한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숱한 역경의 열매로 그래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사뭇 감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세기 말력의 기독교 상황은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오늘의 시대상과 상당히 닮은 꼴이었습니다. 인본주의의 산물인 온갖 잡탕 같은 철학적인 논리가 건전한 신앙을 혼란케 하고 영지주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진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혼잡 속에 있었고 이러한 영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 없는 거짓으로 무용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용하고 있는 요한의 첫 마디인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는 축원은 좀 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첫째로 이해되어줘야 하는 부분은 영혼이 잘됨같이 라는 것인데 이러한 축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분명히 그 이름이 가이오 즉 기쁨 환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뒤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는 반대로 영적인 삶이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되어져야 하는 영혼이 잘됨같이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결과적인 측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부분에만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또 범사에 잘되고 라는 말도 You to die. You 하면 잘, 좋은 그런 말이고 호도스, 길을 의미합니다. 요도 하면 좋은 길로 인도됨, 좋은 여행을 함이라는 등등의 의미로서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가는 사람만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좋고 평탄한 길을 갈 것이라는 확신이고 건강하기를 역시 휘기아이노, 휘기에스, 건강한 건전한, 순수한 온전케 하다, 회복되다, 바른 등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바울은 주로 건전한 가르침에다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하반절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 휘기아이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이라는데도 같이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의 영혼은 해, 푸시케 하는 글씨로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보다도 오히려 그 다음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축복은 사실 다음 절에서 3, 4절에서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감격을 줍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겨우 몇 사람이 와서 그대의 진실한 생활, 곧 그대가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해주어서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 향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이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격을 줍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그랬습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끼칩니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떤 것보다도 감격을 준다는 이중적 비교급으로 쓰였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현재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을 같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다 체험해 보는 사실들입니다.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를 넉넉히 주는 것보다 생활의 안락함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은 가르침받은 진리의 영적인 자신들이, 교우들이 행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를 쫓아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할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4절에 그랬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 없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2절 하반절에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3절 상반절. 요한사도는 진리에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빛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 2서 4절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거짓됩니다. 어떤 한 가지의 삶의 방식도 미래를 보장해주는 변함없는 약속을 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돌을 닦아야 해탈할 것인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참선을 수없이 행해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바탕, 즉 변치 않는 의로움의 길, 의로움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바탕한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의 출발이요, 방법이요, 약속된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탕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희생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허락받은 생명의 터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 2절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이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4절부터 봅니다. 6절에서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끝절은 그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오늘 나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바울사도에 대한 바람은 다름 아닌 진리의 선 모습일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의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하는 축복은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한 이 축복조차도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혼란 없는 삶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결과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우리는 1세기 세례 요한의 시대처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구원의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누구나 확실한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시간마다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우리 북한에 있는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기쁨과 자유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진리에 행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를 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전에 듣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말씀을 위하여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감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어떨 때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어쩔 수 없이 약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 흠없는 제물이 사람들을 위해 매일 희생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서 그런 번제가 아침 저녁마다 드려졌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매일같이 죄 없는 희생제물이 바쳐졌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온 종일 하늘로 올라가는 희생제물의 연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오늘 또 어김없이 나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바쳐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once for all이라고 번역했는데 성경 원문의 뜻을 아주 적절하게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한 번에 드린 제사는 모든 구약의 제사를 영원히 대체했습니다. Once for all, 단번에 드려 끝낸 제사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아침 저녁으로 드린 번제의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는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나머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에게 보낸 요한의 편지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약함으로 실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한, 곧 그의 빛 가운데 행하는 한, 그리스도 피가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